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하니 영광입니다. 제 아내 캐시와 더불어 저희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두 사람의 바람은 오늘 저녁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하늘이 저와 여러분께 앞으로 몇 분 동안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 사랑이자 인생의 빛인 캐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아내가 가져다 준 기쁨과 의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자녀라는 선물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제는 제 자녀들이 19 손자, 손녀를 저희에게 데려왔고 그 숫자는 머지않아 21가 됩니다. 아내는 우리 집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인생이 이토록 멋질 수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선함과 덕성은 제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제 아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곳 뉴욕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대다수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 다른 나라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이 모임을 시청하거나 듣고 계신 모든 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이처럼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은 문화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삶을 특징짓는 다양한 환경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온갖 교육과 물질적 풍요의 축복을 누리며 생활하는 반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의 대평원을 횡단한 개척자 후손이지만 어떤 분들은 모국의 개척자이십니다. 일부는 선교사로 봉사했고 일부는 막 침례를 받았거나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입니다. 일부는 식구들이 모두 활동적이고 교회 회원인 가정에서 왔고 일부는 자기만 교회 회원이거나 어쩌면 온 동네에서 혼자 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는 부모가 훌륭한 본을 보이고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공통점이 삶의 다양한 상황 때문에 생기는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풍성한 삶의 축복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관계없이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살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관해 말씀하고 그 제목을 물된 동산 같겠고라고 붙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여기에는 엄청난 교훈적 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가에 관해 두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경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장면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구주께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뇌를 겪으신 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이 극심했고 또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알지 못하며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배웁니다. 이 장면에 이어 배신과 체포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손아귀에서 모욕과 신체적 학대를 겪으신 밤이 뒤따랐습니다. 그 사건은 구주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휘하에서 행동하는 로마 군인에게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한 후에 일어났으며 그들이 그분의 머리간에 가시관을 씌운 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행동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극심하기는 하나 보통은 목숨까지 아사가지는 않는 체형인 채찍질을 가하라고 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구주께 그와 같은 고통과 모욕을 가함으로써 예수에게 이미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쳤고 공개적으로 본때를 보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자비심을 일깨우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채찍질에 이어 빌라도는 대중이 보는 앞으로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 모습에서 뚜렷이 드러난 신체적 고통이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나머지 이야기는 너무도 중요하고 엄청난 문제이기에 저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한 그 빌라도의 말에서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의 항변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신체적 외모는 손상됐지만 그때까지 살았던 또 그때 이후로 살았던 남자나 여자 가운데 이 사람이로다 하고 바라볼 만한 자격을 그토록 충실히 갖춘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완전했습니다. 그분께 견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분처럼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분은 완성된 형태의 모든 덕을 지니셨습니다. 모든 자제력을 갖추셨습니다. 감정과 느낌 또한 그분의 사고처럼 완벽했습니다. 이해력에 한계가 없었습니다. 어느 면에서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보고 살피고 평가하고 숭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실망을 안기는 혹은 실망을 안길 만한 일말의 요소도 그분 마음과 생각과 감정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분의 겉모습은 이를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완전한 본보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의 순간에 비친 그분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구하였던 미의 모양은 없었습니다. 그 고통받던 육신의 장막 속에 계시던 그분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의미가 됩니다. 그 존재의 실체가 그분이 하신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그분의 실체의 장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보아야 했던 것은 비록 그 당시에는 전혀 승리로 보이진 않았지만 악의 세력을 누리며 점점 위대해지는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겪지 않을 가장 격렬한 폭풍의 중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평정이었습니다. 원수가 만든 온갖 끔찍한 장치가 그분께 동원됐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했습니다.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평안한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물리적 요소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배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악한 영을 다스리실 수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으며 소경이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소생시키고 또 죽은 자녀를 살려 부모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과 병과 결함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얄궂게도 주님은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학대한 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생의 본보기이자 길을 보여주고 또 길이 되도록 보낸받은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도 이로다 라는 말로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을 달성할 간단한 공식을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을 보라고 했을 때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고 구원을 완전케 할 유일한 분인 주님을 그들과 우리에게 가리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린 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할 점은 그분 덕분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과거 및 현재 덕분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용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타락한 기질과 결점에서 비롯된 결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영적 무덤덤한 그리고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패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련하며 아름답게 하고 결국에는 완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기쁨과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삶의 열쇠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풍성한 삶을 이루도록 구주께 돌이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가는 두 가지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나무의 교훈입니다. 아내와 저는 솔트레이크 시티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아내 부모님이 지으신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솔트레이크 시티 주변 기슭기 원산지인 줄참나무라는 수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 곳에 알려진 장대한 참나무와는 달리 이 줄참나무는 키나 덩치가 커지는 법은 없지만 강인하고 아주 멋진 나무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줄참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집 현관으로 가는 통로에 늘어진 줄참나무 가지 밑에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우리는 화분 안에 형형색색의 꽃을 심고 여름 내내 그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오자 줄참나무에서 씨앗, 곧 도토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몇 개가 그 화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꽃들을 돌보다가 화분 속에 떨어진 도토리에서 어린 나무 몇 개가 돋아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꽃이 피기에는 늦은 계절이었지만 우리는 꽃 외에는 다른 것들은 화분에서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화분 속에 있는 흙에서 어린 나무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당기자 어린 나무는 푸석푸석한 흙에서 쉽사리 뽑혔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나무에는 이미 나무보다 훨씬 긴 뿌리가 있었습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는 지상부보다 서너 배나 길었습니다. 자연의 섭리로 줄참나무 씨앗이 거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를 뻗어내리는 데 소모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까닭은 명백해 보입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봄, 가을은 쾌적한 반면 여름은 강수량이 적은 데다 뜨겁고 겨울은 춥고 바람이 심하며 눈이 많이 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어린 나무는 표층토를 지나 아래로 빠르게 내려가 닿았기 때문에 더 잘 성장합니다. 아울러 뿌리가 더 많이 노출되어 토양에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또 깊이 뻗은 뿌리는 나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바람 속에서도 곧고 굳세게 서 있도록 단단히 지탱해줍니다. 뿌리 덕분에 이런 튼실한 나무가 겨울 폭풍우와 여름날의 열기를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깊게 내린 뿌리는 줄참나무의 생장을 원활하게 합니다. 어린 나무의 키가 다 자랄 때까지 뿌리는 계속 나무의 양분을 공급하고 나무를 보호하며 지탱해줍니다. 우리는 줄참나무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봄, 가을을 즐기면서도 날씨가 거친 때가 조만간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며 가을에 이어 추운 겨울날이 닥칩니다. 이것은 자연의 흐름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고 안락하고 행복한 계절을 즐기면서도 다가올 인생의 시련에 대비해야 합니다. 어디 살든 우리는 누구나 뜨거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과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쉬운 때와 힘든 때, 성공과 실패, 건강할 때와 아플 때, 행복한 시절과 고뇌와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은 평탄하지도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망스러운 순간과 기쁨에 찬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태어난 지역과 나라와 문화와 전통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영향력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감동케 하지만 어떤 것은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하여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모범은 멋질 수도 있고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건강이나 불을 완전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전쟁이나 날씨의 영향을 미리 알지도 못합니다. 인생에는 순환과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안깁니다. 나무와는 달리 우리는 삶을 위한 영적인 뿌리 구조를 선택하고 신중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디에 뿌리를 내릴지 그리고 토양 속으로 얼마나 깊게 뻗을지를 결정합니다. 매일 내리는 결정은 우리 신앙의 뿌리에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그렇게 생겨난 변화가 곧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또는 우리의 여름이나 겨울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므로 영혼을 위한 자양분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뿌리를 가능한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 우리는 그분의 오간에 배움으로써 인생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영혼의 힘을 키웁니다. 연구와 기도로 배웁니다. 의로운 모범을 보며 배웁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배웁니다. 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고자 애쓰면서 배웁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경전 공부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찬식과 성전에서도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음성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우리 뿌리를 강하게 합니다. 주의 깊게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릅니다. 그분은 풍성한 삶에 이르는 길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의 전부여 그 길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뿌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비밀스럽지도 놀랍지도 않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빠르게 나열할 수 있지만 실천보다는 말을 늘어놓기가 더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우리는 확신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에 그렇게 하기 쉬워집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복음의 핵심을 끈기 있게 적용하면 주님은 우리 내면에 더 큰 힘을 축복해 주십니다. 합당하고 사려 깊은 예배는 영적 뿌리가 깊어지는데 중요한 이바지를 합니다. 경건하게 성찬식에 참여하여 참된 의도로 성찬을 취하면 안식일을 평범한 일요일 이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임에 앞서 자신을 준비할 때 안식일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용서의 필요성과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 묵상에 잠기면 예배당은 안식처로 성찬은 성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갈 때 늘 가져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는 속죄의 축복을 열심히 구하고 느끼기를 열망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늘 집에 남겨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스포츠나 일, 오락과 쇼핑에 관한 생각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도록 서랍장에 넣고 잠가둬야 합니다. 순전한 예배는 진정한 개종을 촉진합니다. 그런 예배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영적 저수지를 발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한 역경은 뿌리에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힘을 키우기를 바란다면 바람이 불고 날씨가 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바람과 날씨를 참고 견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뿌리가 땅속에 단단히 뻗지 않으면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비슷하게 건조한 시기가 없으면 뿌리는 물을 찾으려고 깊이 내려 뻗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도 뿌리는 충분히 깊이까지 뻗지 않고 표면 근처에만 머물러 나무가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간의 개인적 폭풍우나 가뭄을 겪지 않으면 우리 나무는 강해질 기회를 절대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게 쉬우면 그 나무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잔잔한 항해는 그 자체가 까다로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가슴을 저미게 하는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신앙 안에서 계속하여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시련과 골칫거리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괴로움을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형편없는 선택을 하지만 않는다면 대개는 인생의 문제들이 언제 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게 할지를 직접 선택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어떻게 거기에 대비할지를 날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말을 새기십시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다면 신앙의 실패를 겪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와 하지 않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필수적인 믿음의 행위에 소홀해지면 우리의 뿌리를 약하게 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방식, 우리가 읽는 책이나 기사,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프로나 영화, 우리가 읽지 않거나 절대 보지 않는 것, 우리가 하는 농담이나 듣지 않기로 한 농담은 거듭 되풀이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같이 우리가 서 있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의 위치, 즉 그 길의 한가운데인가 아니면 가장자리인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을 면밀히 계획해서 더 나은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에 영양분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전은 협착하고 좁은 길의 한가운데에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생활방식, 평화 나아갈 길을 찾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 삶을 천국처럼 만드는 권능을 지닌 유일한 이름입니다. 구주가 지니신 것과 같은 구원 권능,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권능을 지닌, 즉 우리가 이 사람이로다라고 바라볼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구주 외의 사람이나 사물에 의지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다음 말씀에는 구주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선택한 사람에게 닥칠 불가피한 공허함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참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며 신앙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견디며 한낮의 열기나 강한 폭풍우와 관계없이 건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참나무처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 뿌리박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또한 가장 감지하기 힘들고 보이지 않으며 교활한 적일지라도 모두 물리치게 합니다. 우리는 힐라멘서에서 반석 같은 힘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구속주의에 세우느냐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을 너희에게 부딪힐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이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자, 이제 뿌리를 살펴봤으므로 두 번째 예로 부차트 가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꽃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1904년 로버트 부차트와 아내 제니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밴쿠버 섬의 남쪽 끝으로 이주했습니다. 로버트 부차트는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제품을 만드는 데 석회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금은 빅토리아 씨가 된 곳 근처에 노천 석회석 채석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석회석에서 시멘트의 핵심 성분인 석회를 생산했습니다. 부차트 부부는 채석장 부근에 집과 테니스 코트를 짓고 장미와 스위트피를 심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채석장 부분에 매장된 석회석이 동났습니다. 곧이어 채석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깨어지고 삐죽삐죽한 바위 조각에 차있는 볼품없는 커다란 구덩이였습니다. 변해가는 채석장을 지켜보던 제니 부차트는 땅속의 바위 구덩이를 정원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다량의 겉흙을 마차에 실어와 채석장 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그곳에 꽃과 관목과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시간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정원 중 하나인 유명한 선큰 가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계속 정원을 확장하고 다양한 식물을 추가했습니다. 부차트 내외는 세계 곳곳을 널리 여행하며 확장한 정원의 심을 각양각색의 이국적인 관목과 나무 그리고 꽃을 수집했습니다. 1906년과 1929년 사이에 부차트 내외는 선큰가드 외에 일본식 정원, 이탈리아식 정원, 지중해식 정원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정원은 면적이 50에이커가 넘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국립사적지가 됐습니다. 이 정원들은 여러 해 동안의 참을성 있고 사려 깊은 노고에서 비롯된 기쁨의 산물입니다. 그 밖에도 이 정원들은 어떻게 흉물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볼 줄 아는 비전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정보가 담긴 이 정원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에는 얼마간의 석회석 채석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영광의 구름을 이끌며 전세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키운 영적인 힘과 역량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약점도 같이 안고 왔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완전하지 못했기에 이곳에 완전한 상태로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한 상태이긴 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개인적인 석회석 채석장에 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태어났고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우리의 내적자, 즉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영적 인간에게는 몇 가지 약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히 억누르지 못한, 바람직하지 못한 성품과 아울러 극복하지 못한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매일같이 그럽니다. 혹 영적 성장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도 있겠고, 불친절하거나 참을성 없고 게을렀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릇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기회를 붙잡지 못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부적절하고 불충분한 면을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안길 수도 있는 다른 석회석 채석장 또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곳에 모이신 분 가운데는 더디게 치유되는 심한 정서적 상처와 끔찍한 기억을 남기는 말 못할 학대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 또는 외설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나 질병 또는 심각한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 영혼의 모든 석회석 채석장에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바위 조각이 얼마나 거칠고 우리 영혼의 결점이 얼마나 매력적이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고침을 받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구주의 영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영혼이 덕성으로 가득 찬 인자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덕성의 씨앗을 우리 영혼에 심을 수 있도록 동산에서 고통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겪은 고통이 무엇이든 또 우리 자신이 타락하도록 얼마나 심하게 방치했던 간에 우리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는 죄를 대신하는 화관이요 석회석 채석장에 퍼지는 꽃입니다. 이는 또한 인생의 문제와 위험으로 손상된 영혼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진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그분의 속죄 권능을 통해 그리고 지속적이고 간절한 회개라는 조건 아래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고침을 받고 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개인적으로 부차트 가진의 내적 버전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일은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들린다면 실제로 이 일이 기적적이기 때문입니다. 엘마의 아들 엘마는 심히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선지자였고 교회 감리대제사였으나 엘마와 그의 친구인 모사야 왕의 아들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의 길을 잃게 하려 꾀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다니며 이 목적에 몰고 가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경험은 이들을 영구히 변화시켰습니다. 엘마는 기적적인 계심을 체험한 후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침례받을 때 침수로서 죄를 진 옛사람을 상징적으로 장사 지내며 그런 다음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물에서 나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됐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빠르게 간증을 얻을 수 있고 또 흔히 그렇게 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집단이 복음을 듣고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의 큰 변화를 체험하여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변화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간증을 얻고 큰 변화를 체험하는 일은 대개 평생에 걸친 성장과 정련 과정으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곧 우리 영혼의 실체 내에서의 향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니 부처트는 이전에는 혼란과 추한 것만 있던 곳을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년을 정원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을 완전히 정련하려면 평생 혹은 그 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점진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구덩이를 메꾸시며 우리가 스스로 가했거나 다른 사람이 입힌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십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이며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 그분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얻고자 힘쓰는 동안 우리 영혼의 덕에 덕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내적 향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더러 우리는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치 한 가지 덕을 다른 덕 위에 쌓듯이 쉼없는 걸음으로 한 가지 덕에 다른 덕을 더해 나가라고 권고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때가 되면 성장과 정년의 과정에는 다음과 같이 가속도가 붙습니다. 무릇 예지는 예지와 결합하며 지혜는 지혜를 받아들이며 진리는 진리를 안으며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며 자비는 자비를 측은히 여기어 자신의 것을 주장하며 공의는 끊임없이 자기 진로를 나아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정원을 꾸미기 위해 25년을 일한 제니 부차트의 이미지가 그토록 교훈적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니가 협력자들과 함께 여기에는 관목을 저기에는 여린 담쟁이 덩굴을 그리고 길 건너에는 나무를 심는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새 꽃나무와 새 관목을 올바른 곳에 심었는지 각기 확인하며 또한 정원을 계획하고 체계하는 제니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나무와 관목 그리고 꽃나무를 하나씩 정원에 심은 다음에 잘 자라도록 가꾸는 것과 영적인 면에서 동등합니다. 특정한 덕을 우리 영혼에 심는 데 따르는 즉각적인 효과는 놀랄만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심고 가꾸기를 계속하면 우리 영혼의 정원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또 우리의 삶은 모든 의로운 면에서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동산,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해시태그 LDS 디보로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 영혼 안에 구주의 성품 중 무언가를 열매로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본질을 몇 마디 말에 담았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덕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병고침 받고 정련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경건하게 그분을 닮기를 기원합니다. 더욱 열심히 그분을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구속주의 반석 위에서 안식할 때까지 구원의 토양 속에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고 물된 동산 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